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 방공 무기들로 언제든 모든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특히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가 장악한 지역에 미군이 공격할 경우 러시아 군인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연합군은 지난달 17일 데이르 엘주르 인근 시리아 군 진지에 공습을 가해 시리아 군병사 60명을 숨지게 했지만 이는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 4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과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을 보호하기 위해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시리아에 파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사이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인근 상공에서 2천여 명의 공군 병력과 F-16 전투기 등 거의 모든 공군 항공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이번 기동훈련은 적의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괴물로 불리며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 동해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앞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만 적어도 300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연안 국가들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해안 지역 주민 약 2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현지 주민 24만 명이 이미 정전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이 북상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매튜가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동부 해안선을 따라 북상한 뒤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여 년 만에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정으로 지난 50년간 지속돼온 콜롬비아 내전을 끝내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과 콜롬비아 무장군 지도자 티몰레온 지메네즈는 지난달 남미 지역 최장기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평화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다수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 협정이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어제 이스탄불 경찰서 인근에 폭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소속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10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경찰이 PKK 요원 등 이번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PKK 용의자는 이스탄불에서 약 700km 떨어진 터키 중부 아크사라이 지역에서 가짜 신분증을 지닌 채 다른 2명의 남성과 함께 차로 이동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터키는 최근 1년 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PKK가 벌이는 잇단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을 운행하던 여객열차가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열차 폭발은 오늘 발루치스탄주 마치마을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철도관리는 열차가 발루치스탄 주도인 퀘타를 출발해 요새도시 라왈핀디로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 승객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에서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1일 전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군은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습니다.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북한이 여러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 지역에 있는 무수단 미사일 기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도 일부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해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 기지와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된 강원도 원산 지역까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갱도 입구엔 현재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북핵 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 대응이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라며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내려진 준비상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핵 개발을 향한 폭주는 다음 달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새 행정부 구성에 앞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인정받으려는 노림수로 분석했습니다. 부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서 또다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부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차 핵실험에서 선을 보인 폭발력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증폭 핵실험임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높은 폭발력의 핵실험에 집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증폭 핵실험에 그 가까운 폭발력 규모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번 5차 핵실험보다 한 4배 정도의 폭발력 규모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까지 발사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5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대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기술 진보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전 막바지에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N-8이나 KN-14라고 할 수 있는 통상 말하는 ICBM급 이때까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미사일에 쉽게 말해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발사 실험 가능성은 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쏠 수 있을 만한 시제품은 완성을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가장 초기적인 수준에서의 발사체를 시위를 하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관영 매체를 통해 정지위성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ICBM 도발을 예고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도발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4차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표준화 등 자신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셈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보일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북 제재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도 좀 봐야 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어떤 입장들을 좀 면밀하게 북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저지를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경우 G2 국가를 자처해온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후원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중 간의 경쟁의 버퍼존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인 부담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제재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줄을 쥐는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4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미국 방문 중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장의 이번 방미는 특히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 무기 등 당면한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3축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에 쫓아가기식 전력 증강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합참 김영현 작전본부장의 보고 내용입니다.
도약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개념으로 전력 전강을 추진하고 작전 효과,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대북한 역부대칭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한국군은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대 초중반까지 구축하려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체계 완성 시기를 2020년대 초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3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비롯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북한이 공격하면 지도부 등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KMPR 전략입니다. 합참은 또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신개념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현재의 미한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능력을 향상한 뒤 3단계로 최종 검증을 거쳐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합참은 1단계 작업의 하나로 내년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합참이 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또 미한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미군 전략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중국과도 11월로 예정된 한중 전략부장회의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킬체인의 취약점인 탐지수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전사령부에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증원 전력을 이송하기 위한 고속 전투 주전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비한 레이저 대공 무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국 합참은 전방위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해 적의 도발 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해 정예 강군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이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6일 발표한 미국의 여론과 외교정책 관련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가 북한 핵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75%를 기록한 국제 테러리즘과 61%를 기록한 비우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81%를 기록했고 경제 제재 강화를 지지한 비율도 80%에 달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 북한 핵시설 공습에 대한 찬성이 35%,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파병에 대한 찬성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미군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2014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 찬성률이며 2012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75%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실시된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북한은 19점으로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 다음에 비호감 국가로는 26점에 그친 이란이 꼽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978년 이후 최고치인 5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국립외교원이 6일 워싱턴에서 2016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러시아의 큰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AAD system is not such a big threat for Russia as to China, of course, because Russian ballistic missiles are more or less very far from this spot.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은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잠수함 등 다른 전략 무기들도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드가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그보다는 사드가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며 악화된 미러 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re are anti-Russian economic sanctions enforced.
미국의 반러시아 분위기와 경제 제재 등 미러 관계 악화가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특히 미국이 1990년대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지지하다가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중립적 입장으로 변한 데 이어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극동 개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적극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중미관계센터 소장 출신인 선재 미 컬럼비아 대학 중국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선 교수는 행사 뒤 BOA에 미중관계 악화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Timing is not right. You know, was not right when she made that announcement because China was having almost a crisis with the United States on South China.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7월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위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건 기회주의로 비춰져 중국 정부와 국민의 불만을 모두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발표 시기가 가뜩이나 사드에 우려하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는 겁니다. 선 소장과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한국이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서도 사드 같은 전략 무기를 배치해 중러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평화 통일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contradictory to peace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sense that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 없어지면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행사 후 BOA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그 북한의 핵무기 또 이런 전략적 그 도발이 사라지게 되면 남한 내에 그런 어떤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전략 자산을 배치할 이후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힘을 보태고 뭔가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놔둔 채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우선순위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한국을 북한과 같은 반열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어이뉴스 김영권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36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단일 국가의 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는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36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액수는 이번 수해 복구 사업에 단일 국가가 지원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당국의 이번 지원은 유엔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한 485만 달러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0만 달러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분유를 제공하는 데 지원됐습니다. 분유는 북한 현지 식품 공장에서 혼합 영양 강화 식품과 고단백 영양 과자 등으로 가공됩니다. WFP는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고단백 과자와 콩 등 긴급 구호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이로써 올해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분유는 2,130톤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화 750만 달러 상당으로 스위스 정부가 한 해 지원한 분유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개발협력처는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분유 525톤이 조만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455톤은 11월, 524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에 따르면 나머지 지원금 가운데 10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사 IFRC, 50만 달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대북 수해 구호 사업에 각각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이재민들이 지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2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개발협력처는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관계자가 직접 함경북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왔다며 북한 당국이 10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유엔과 함께 대북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트넨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 법안에는 공화당의 맷 세먼과 스티브 샤벗,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브래드 셔먼, 알리오 사이레스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스레트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악랄한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고문받았고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승인 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의 근거에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첫 해인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을 거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5일 출신 국가 정보와 지침 북한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이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망명신청과 인도적 보호 등을 다루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침과 탈북자들의 출신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이견이나 반대도 가혹하게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은 송환될 경우 사법적 제재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 범죄로 간주돼 최고 처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북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5만 명의 북한인들을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중국 내 북한인 근로자 1만 9천 명에 달하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 보안 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이동을 제한하고 여권을 몰수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임금 착취, 폭력, 성폭력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록 유엔과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긴 해도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해외 송출 북한인들의 강제 노동이 언급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에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5월에는 산시성 웨이난시의 북한 식당에서 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130개 중 100개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미화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베트남에서 9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중국 광시장 좌측으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운명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국경 단속이 강화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줄었다며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에 1,397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지만 2015년에는 1,277명이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올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케빈 가레트 씨가 간첩 활동과 중국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가레트 씨는 부인과 함께 북중 국경인 단둥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 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를 강타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는데요.
예.
이후 이 허리케인이 미국 쪽으로 올라오면서 미 동남부 4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예.
먼저 알아보고요. 올해 노벨 평화상이 콜롬비아 내전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같은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허리케인 때문에 카리브해 섬나라죠. 아이티가 큰 피해를 입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서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이 열대성 저기압을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태풍하고 비슷한 거죠. 시속 230km의 강한 바람과 폭우로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요. 지난 4일 화요일에 아이티에 상륙한 뒤에 사흘 동안 곳곳을 휩쓸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340여 명이 넘고요.
예.
35만 명이 이르는 이재민 등을 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예.
예,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비 때문에 강물이 넘치면서 주요 도시들의 기능과 교통이 마비됐고요.
예.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창궐 우려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 IT가 자연재해에 참 취약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지진 때문에 큰 피해가 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1월인데요.
예.
규모 7의 큰 지진이 강진이 발생해서 20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콜레라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80만 한 80만여 명이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또 1만 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궁도 지진 피해를 입었고요. 대통령이 사는 이 사저마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르네 프레발 당시 대통령도 이재민 신세였습니다. 프레발 대통령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된 피난처에서 피해 복구 과정을 지휘했었죠.
예, IT가 참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당시 그 국제사회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많은 나라가 구호 성금과 지원 물자 등을 보낼 것을 약속했지만 이후 유야무야되거나 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IT의 해당 기관과 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미군 공병대와 수송부대들이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해 놓은 게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걸로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가 평가했습니다.
예, 이제 몇 년 전 그 대지진 피해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서 IT 주거 시설의 3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고철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이나 심지어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폭된 걸로 파악됩니다.
네, 앞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40여 명, 또 이재민은 3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네.
정말 뭐 이번이야말로 국제사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라드 와바 유엔 사무총장 IT 특별대변인이요. 대피소에 수용 중인 사람만 만 명이 이르는데 의료시설과 식량은 물론 마실 물까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예.
유엔 측은 IT 정부 조사를 근거로 현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35만 명이 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미군이 조만간 특별 수송부대를 편성해서 IT 현지에 보낼 예정이고요.
예.
현지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식료품과 식수 등을 포함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이 물자들은 UN 세계식량계획하고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확보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약 30만 명에게 제공할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예.
유니세프는 기타 구호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또 미군은 민사여단 산하 2개 중대급 병력을 파병해서 현지 학교와 병원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도운다고 합니다.
네. 자, 허리케인 매튜가 IT에 큰 타격을 주고 지금 북상을 하면서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서양에 접한 미국 동남부 4개 주, 플로리다주, 조지아,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요.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안 지역 주민 대피령을 내린 한편 주 방위군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예.
이 지역에서 현재 200만 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예. 네, 노벨 평화상 그 수상자가 발표가 됐죠.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죠.
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예.
이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52년 동안 이어져 온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의 내전을 끝내는 이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예.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측이 지난달 말에 서명한 이 평화협정은요, 이번 주 초에 콜롬비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긴 했지만
예.
남미 최장기 내전을 마침내 종료에 이르게 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 산토스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콜롬비아 군사 전문 출신인데요.
예.
2006년부터 3년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뒤에 2010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집권 기간 내내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8월 국제사회의 중재로 반군 측과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예. 참 그런데 이 내전을 종료시켰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네.
하지만 평화협정이 그 콜롬비아 국민투표에서는 정작 통과를 하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오랜 내전에 지친 콜롬비아 국민들이 이 평화협정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걸로 예상이 됐지만요.
예.
찬성과 반대 표수 차이가 유효 투표의 0.5%에 못 미치는 근소한 차이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내전 종식에는 찬성하는데 이 반군이 벌인 살인과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대부분 처벌하지 않기로 한 이 평화협정 조항에 국민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걸로 현재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투표 부결 이후에도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 정착 노력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고요.
네.
유엔이 특사를 파견해서 정부와 반군 양측의 재협상을 돕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내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네, 지난 1964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결성을 계기로 촉발된 이 콜롬비아 내전이요.
예.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진행되어 온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 산하 무장조직이었던 혁명군 측이 공산혁명 좌절 이후에 게릴라 전투를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으로 발전한 건데요.
예.
초기에는 혁명군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1993년에 공산당과 결별한 뒤에 이 마약갱단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반군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됐고요. 이때부터 반군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1월에 퇴임하죠.
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와서 주목받고 있네요.
예, 어제 6일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요.
예.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55%에 달했습니다.
예.
이 숫자는 지난 2013년 1월에 시작된 두 번째 임기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예,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대통령 치고 55% 상당히 높은 건데
네.
임기 들어서 두 번째라면 과거에 더 높은 지지율이 있었나 보군요.
예, 취임 첫 해에는 뭐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갔었죠.
예.
뭐 하지만 또 40% 이하로 떨어진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NN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5% 이상 나온 것이 2013년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두 번째 취임식 직전인 1월 중순에 55%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호도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89%에 달했습니다.
예.
이전 조사했을 때보다 12%포인트가 오른 건데요. 또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14%가 올라가서 56%를 기록했습니다.
예.
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13%에 불과했는데요. 이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물론 소폭입니다만 지지율이
네.
올랐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퇴임하는 경우가 어떻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퇴임한 경우도 있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인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전 지지율이 27%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군요. 지금
네.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 말에 지지율이 높은 이유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선거에는 이 사람들이 당파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게 이 때문이란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나 클린턴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이게 이제 같은 당 소속 후보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겠군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높은 지지율이 이 클린턴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예.
주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수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젊은 층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여성 이렇게 소수계 유권자들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들이 바로 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습니다만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군요.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최신 수치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45%,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1%로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예.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 여론조사에서는요. 43%대 32%, 뭐 11%나 차이가 나는데요.
예.
한 달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3%까지 격차를 좁혔는데 다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는 두 번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제 주민들을 초청해서 직접 이제 주민들로 유권자들을 통한 그런 질문도 주어지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되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때문일까요? 어제 트럼프 후보가 뉴햄프셔주에서 타운홀 형식의 미팅을 했군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연습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이제 토론회가 트럼프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열렸던 1차 토론회에서 뭐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론은 다르죠.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판정승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뒤에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만회하지 못한다면은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자, 2차 토론회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에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8도, 안주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18도입니다. 평안 북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희천 지역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6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16도, 중강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황해도 오전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는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0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오전에 비가 내리고 낮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1도, 장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7도고요. 삼지연은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먼 바다가 3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 북부 먼 바다의 경우는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시리아 내 러시아 방공 무기들로 언제든 모든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특히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 정부가 장악한 지역에 미군이 공격할 경우 러시아 군인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지난달 17일 데이르 엘주르 인근 시리아군 진지에 공습을 가해 시리아군 병사 60명을 숨지게 했지만 이는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 4일 시리아 타르투스 항내 러시아 시설과 지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을 보호하기 위해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시리아에 파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사이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인근 상공에서 2천여 명의 공군 병력과 F-16 전투기 등 거의 모든 공군 항공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이번 기동훈련은 적의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괴물로 불리며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 동해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앞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만 적어도 300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연안 국가들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해안 지역 주민 약 2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현지 주민 24만 명이 이미 정전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이 북상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매튜가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동부 해안선을 따라 북상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년 만에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정으로 지난 50년간 지속되어 온 콜롬비아 내전을 끝내는 데 큰 공헌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과 콜롬비아 무장군 지도자 티몬 레온 지메네즈는 지난달 남미 지역 최장기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평화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다수 콜롬비아 국민들은 이 협정이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어제 이스탄불 경찰서 인근에 폭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소속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10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경찰이 PKK 요원 등 이번 공격에 연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PKK 용의자는 이스탄불에서 약 700km 떨어진 터키 중부 아크라사이 지역에서 가짜 신분증을 지닌 채 다른 2명의 남성과 함께 차로 이동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터키는 최근 1년 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PKK가 벌이는 잇단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을 운행하던 여객열차가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열차 폭발은 오늘 발루치스탄주 마치 마을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 승객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없지만 이 지역 분리주의 단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공격을 벌인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